토요 인문학 콘서트. 오늘은 한세대학교 상담대학원 교수이자 트라우마 가족치료연구소 소장인 최광현 교수님을 모시고 가족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부부의 탄생과 부모, 자식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2부에서도 가족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눠볼 텐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가족 상담 분야의 전문가가 되셨을까 궁금했었는데 책에 보니까 어렸을 때 마음 아픈 경험이 있으셨더라고요.
예예. 어쩌면 저의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직업과 또 작가의 길을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저에게 사춘기는 너무나 암흑같은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표현하면 쓰다죠.
네.
스스로 왕따하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친구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소풍 가면 친구들과 같이 김밥 먹을 애들이 없어서 혼자서 구석에서 김밥 먹던 그 불쌍하던 아이가 바로 과거의 저입니다.
왜 그러셨어요? 네.
아, 이제 그런, 뭐, 여러 원인이 있는데, 네. 이제 원인을 찾는다면, 가장 큰 건 이제 자신감을 잃어버렸던 어떤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저희 아버지가 이제 초등학교 때 한 3학년쯤 됐을 텐데, 실직을 당하고,
네.
실직을 당하고, 이제 집을 전세, 월세 쭉 내려가게 되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실업은 길어지고, 그럴 때 되게 친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친구로부터 절교를 당하게 됩니다.
어허.
이유는 뭐냐면, 이제 가난해진 저와 이제 놀지 말라는 엄마의 명령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지금 아무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네네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저는 실업자의 아들
네.
또 뭐 그렇다 해서 뭐 또 공부를 잘했던 것도 아니었을 것 같고 그러니 별로 이제 도움되지 않는 친구인 거예요. 그 친구의 엄마에게는. 그래서 이제 절교를 당하고 이제 헤어져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묻습니다. 너 왜 걔하고 안 놀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초등학교 3 이미 알았죠. 엄마한테 말할 수 없다는 거. 다름 아닌 저의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네.
친구를 빼앗겼던 그 사건은 아마도 저에게 자신감을 잃게 했던 것 같아요.
아주 그 예민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죠. 더 상처가 컸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이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그 친구분 예 지금 잘 되셨으니까 빨리 와서 치료부터 받으세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상처가 있으셨겠어요. 그죠? 이 상처를 마음의 상처를 이제 치유하는 전문가가 되셨으니까 그 상처를 극복을 하셨잖아요. 교수님. 뭐 가족 상담 전문가시니까 아까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교수님의 가족엔 항상 깨르르 깨르르 평화가 가득하고 웃음이 넘치고
아무래도 예, 좋은 같은데. 방법을 활용하실
맞아,
것 같아요.
맞아. 다툼이 있더라도 이성적으로 좀 뭔가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 같고 어떻습니까?
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제 안사람도 같은 직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심리치료학과의 교수로 있고
네.
또 저는 또 이제 가족 상담.
완벽하실 것 같은데요.
네네네.
남들 보기에는 이제 엄마는 아동 상담,
어.
아빠는 가족 상담.
어.
야, 그러면 이게 환상의 가족 아니냐.
근데
이게 참 부끄럽습니다. 이게 뭐 제 아들이 지금 아직 중학생이긴 한데
네.
초등학교 때 너무 사고를 치는 거예요.
아.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안사람한테 그랬습니다. 당신 가족 아동 상담 한다며. 아동학 박사라며. 그러니까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가족 상담 한다며. 우리 집 좀 좀 하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뭐 애쓰고 있는 사람이죠.
동종 협박인가요, 이거?
그러니까 본인의 문제는 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사회도 정말 빠르게 변하고 가족의 형태나 기능도 놀라울 정도로 이제 변하고 있는데요. 처음 가족 상담 시작하셨을 때하고 지금하고 좀 비교해서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제가 한국에 왔을 때와 지금은 좀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면 이미 이제 제가 왔을 때는 이제 2000도 초반이고
예.
지금 이제 또 다른 시간들이 왔죠. 그래서 그때야 뭐 당연히 그냥 전통적인 가족 문제, 뭐 자녀들의 문제, 뭐 그런 부분이었다면 특히 요즘에 과거에 비해서 큰 되게 문제로 많이 오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20, 30대 남성들입니다.
20, 30대 남성.
그래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부모에 의해서 잘 성장을 했습니다.
네네네.
대학도 들어가고 뭐 나름 스펙을 쌓는데 요즘 뭐 취직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나름 애를 썼는데 원하는데 취직하지 못하고
네.
좌절했을 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저런.
네. 그냥 무너지는 그런 20, 30대 남성 또 때는 여성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네.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좀 드물었던 제 개인적으로는
네.
요즘에 저에게 상담 오는 많은 케이스들이 사실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 성인이 된 자녀들을 데리고 옵니다. 20, 30대입니다. 때론 40대도 있습니다.
네. 어려운 문제겠는데요. 조언을 주시기도 힘들 것 같아요.
아, 이것도 역시 이제 아까 말했던 분리의 문제도 연결될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당연히 뭐 사회적으로 뭐 취업하는 게 쉽지 않은 상태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사회적인 환경이.
근데 또 다 사회적인 것 탓만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본인의 의지고 또 본인의 결단이고 본인의 용기인데
네.
어쩌면 모든 게 풍요롭게 주어졌던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위기 속에
네.
너무 쉽게 포기하고 뭐 게임이라든가 뭐 유흥이라든가 이런 걸 도망가는 청춘들을 사실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걱정인 게 이렇게 엄마 손에 이끌려서 가면 이 상담 자체를 거부하진 않을까 이 생각도 살짝 들어요.
근데 일단 따라왔으면은 뭔가 마음이 있다는 거 아닐까요? 그 상담하고자 하는 어때요?
그렇죠. 이제 일단 좀 비자발적인 그런 분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하지만 이제 그래도 상담 오는 분들은
네.
어떻게든 받고 싶은 거예요.
네, 스스로도 변화하고 예, 예. 싶은 욕구가 네, 있는 거죠.
그렇죠. 상담은 어떻게 뭐 꼭 뭐 뭘 치유한다,
네.
뭐 상처를 회복한다만이 아니라 일종의 우리의 삶의 컨설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좀 내 삶의 가족 문제에
네.
좀 외부인의 컨설팅을 받는 그런 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상담받으러 오는 내담자 중에서요, 보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교수님 책 가족의 발견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랫동안 상담을 하면서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상담실이 아닌 사회에서 만났다면 호감을 주거나 적어도 불편하지는 않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의문을 갖게 되었다. 왜 착한 사람들이 상담실에 차고 넘칠까? 착하게 살아왔는데 왜 삶의 만족과 행복은 멀리 있을까? 착한 사람들이 상담을 많이 받으러 오네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아,
저도 상담을 하면서
예.
좀 당황했던 건 뭐냐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을 알잖아요.
네네네.
뭐 가족 문제, 취업 문제 등등 많은 문제를 갖고 왔으나
예.
결국 그 사람을 인간 대 인간으로 봤을 때 좋은 사람이에요. 참 선하고 나름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네.
우리가 이제 다른 데서 만났다면 호감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맞아요. 네.
왜 상담실에 넘쳐나는가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왜 착한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래야 되지? 하고 저에게 물어본 사람이 있었어요. 제 주변에. 우리는 그렇게 배우잖아요.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배웠는데
맞아요.
왜 착한 사마리아인들이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항변을 듣게 되는데 가정에서도요. 유독 착한 딸, 착한 아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어려운 일 있으면 다
짊어지고.
네, 짊어지잖아요.
하죠.
맞아, 맞아. 예. 다 하죠, 맞아.
이 착한 사람들이 이제 왜 불행하냐면,
네.
다른 사람에게만 착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반면에 자기
나한테는...
자신에게 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랬구나. 네.
늘 혼자 있는 순간도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자기를 봅니다.
네,
타인들에겐
네.
관대할 수 있지만,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너무 냉정했던 거죠.
아유, 막 라디오 들으시면서 뚝뚝 눈물 흘리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정말 나 스스로에겐 왜 이렇게 맞아요. 관대하지 못했는가.
좀 약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책을 읽으면서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럴 수도 있었구나. 그걸 놓쳤구나 싶었는데 책에 보면은 그 착한 사마리아인의 삶의 자세가 문제라기보다는 그들이 지나치게 타인의 시선으로 살아가려 한다는 것이
그렇죠.
문제다.
맞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 가족보다 자신이 스스로가 바라는 게 뭔지 그걸 읽어내야 되겠군요.
그렇죠. 착한 사람에게 착하지 말라라고 하면
그건
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네. 그런 사람 때문에 우리 사회는
맞아요.
따뜻할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런 삶을 유지해야 됩니다. 단 자기 자신에게도 조금 관대하고
네.
그리고 좀 자기 자신을 위할 수 있는 거. 그걸 좀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어지면
네.
훨씬 행복할 수 있습니다.
네. 너무 착하게 살면서 피해보지 마시고 자기 맞아요. 자신의 감정을 좀 배려하면서 챙기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착한 사람이 왜 더 상처를 받는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야기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퀴즈로 드립니다.
이것은 혈연, 인연, 입양으로 연결된 사람들로 사회의 가장 작은 기관입니다. 전통적으로 출산과 양육, 교육, 휴식과 오락, 경제적 기능 등을 담당했지만 사회가 변하면서 그 기능도 변하고 있고요. 그 형태도 대뿅뿅, 핵뿅뿅, 입양뿅뿅, 한부묘, 한부모 뿅뿅, 조선 뿅뿅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나와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지금의 나를 만드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이것, 하지만 쉽게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는 사이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만나는 최강현 교수님은 이것 치료 전문가시고요. 교수님의 책 이것의 두 얼굴, 이것의 발견을 오늘 만나고 있습니다. 이것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지 골라주십시오. 1번 선후배, 2번 직장 동료, 3번 가족.
정답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지금 보내주십시오. 1번 선후배, 2번 직장 동료, 3번 가족. 신청곡이나 만나고 싶은 책도 추천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최광현 교수의 사인이 담긴 가족의 두 얼굴, 가족의 발견 두 권 또는 확대경 전문 아이루프에서 드리는 돋보기 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보경이 노래합니다. 혼자라고 생각 말기. 혼자라고 생각 말기. 김보경의 노래였어요. 토요 인문학 콘서트 한세대 상담대학원의 최광현 교수님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가족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데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또 어떤 말씀이신지 설명을 들어볼게요.
예, 가족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사람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그 네. 가족들이 형성한 시스템을 바꾸려고 합니다. 가족의 문제는 어떤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가족 전체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사실 가족을 하나로 보면은 일종의 모빌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애기방에 걸려있는 모빌에 하나를 치면 네. 그 한 부분만 흔드는 게 아니라
다 흔들죠.
네. 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 벌어지는 많은 갈등은 누구 하나의 개인의 문제이기보다는 가족 전체의 문제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가족이 서로 아주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가족 한 명에게 어떤 부정적인 일이 생기면은 뭐 도미노처럼 가족 전체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아버지가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을 당하고 네. 집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얼굴 표정이 어둡죠.
네, 네, 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보면서 웬일인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 때 남편은 이제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네.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
아, 그래서 이제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죠. 이때 아내는 그에 상처를 받고 네. 왜 이러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이 이제 싸움으로 번질 수가 있죠.
맞아.
자, 그래서 옥신각신 했을 때 이 부부싸움이 뭐 해결되지 않고 좀 멈추게 되죠.
네.
자, 그리고 엄마는 이제 순간 거실을 봅니다. 거실에 TV 보고 있는 둘째를 본 거예요. 첫째는 이미 눈치 파악하고 방에 들어왔고 둘째는 마저 본 드라마 보려고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저런.
순간 엄마의 눈에는 아이가 들어왔고
네.
너 지금 숙제 다 하고 TV 보고 있는 거야 라고 벌컥 화를 내죠. 네.
지금 교수님 말투처럼 하지 않죠. 숙제 다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돌고래랑 이렇게 박쥐랑 말할 수 있는 데시벨로 막 엄마가 소리를 지릅니다.
순간 네. 이 둘째는 압니다. 엄마가 나한테 화낸다는 거. 순간 화가 나면서 방으로 훅 들어가게 됩니다.
네.
자, 상처를 받은 건 처음엔 아버지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근데 엄마로 이제는 둘째에게.
네.
결국 가족의 많은 문제들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이어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군요. 그 가족의 지금 시스템화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이 가족의 시스템 안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희생양이 등장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희생양이라는 단어가 요즘에 많이 나오죠.
예.
과거에는 이제 꼬리 자르기.
네.
과거 그 전에 뭐 총대 매기.
예, 예.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전통적으로 원시 시대부터 지금까지 어떤 공동체나 집단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네.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희생양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타켓을 삼아서
네.
그 사람에게 책임을 다 전가해서 나머지는 사는 거예요. 예. 이런 것이 이제 우리의 조직 속에 집 사회 안에 있잖아요.
네. 일종의 네. 재물을 먼저 그렇죠. 딱 갖다 바치는 네.
그러면 가족에 있어서는 가족이 어떻게 적용을
거예요. 네. 자, 부부 간의 긴장과 갈등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이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
긴장과 갈등 상황 속에서 누군가에게 그거를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둘째가 좀 느리고 또 약간 좀 반항적이라 하면 네. 이 부부는 서로 싸우진 않아요. 대신 그 부부 사이에 있는 그 긴장 갈등을 누구한테 푸냐면 둘째한테.
불쌍한 둘째가 둘째. 희생이
그렇죠.
되네요.
그렇죠. 가족 안에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네. 사실 둘째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가족 전체는 둘째를 봅니다.
아하.
이 가족의 문제한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럼 그 희생양이 필요하단 말씀이신가요? 어느 정도까지?
아, 근데 이제 희생양을 필요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이제 가족 심리학의 이제 주제죠.
아.
근데 이런 문제와 희생양뿐 아니라 영웅도 마찬가지예요.
네.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영웅들.
아.
뭐 이런 다양한 희생양들의 존재가 있습니다.
다른 얼굴이네요.
그렇죠.
영웅.
다른 영웅.
네. 아, 그럼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왜 착한 사람들이 상담실에 바글거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 착한 사람이 희생양이라고 생각한 경우가 있나요?
착한 사람 중에 희생양들이 많죠, 사실.
네, 대부분이 네. 그럴 것 같아요.
착한 아들, 모범생 다 희생양의 다른 이름입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런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족이 해체되지 않고 어쩌면 버틸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그 뭐 예전처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의 권위라든가 이런 거요. 근데 가족 내에도 어느 정도는 이제 위계 질서가 필요하고 서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역할도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오이디푸스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 오이디푸스가 가족 내에 위계 질서를 깨뜨려서 가혹한 벌을 받은 거라고요?
예.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뭐 여러 가지를 좀 해석할 수 있는데요.
네.
그 아들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잘 극복해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질서의 문제가 있죠.
자.
이걸 단순하게 아들이 엄마를 사랑하고 아빠를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네.
자, 사실 어쩌면 엄마와 이 아들은 얼마 전까지 한 몸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분리된 걸 모릅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아빠를 밀어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계속 영원히 아들이 아빠를 밀어내게 도와주는 아빠들이 있습니다. 엄마를 괴롭히고, 엄마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이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아빠를 둔 경우는 이 아들은 영원히 아빠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연히 그러면 미워하게 되겠네요.
영원히 어쩌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갇히게 되어지죠.
그러네요.
극복하지 못하고.
네.
반면에 이 아들에게 아빠가 사랑을 주고 엄마를 사랑했을 때
네.
이 아들은 어떠냐면 아빠가 밉지만 한편에 어떠냐면 아빠가 필요해요. 네. 그러면서 이 아이는 이 아주 중요한 걸 성장합니다. 모순이죠. 저 사람이 싫어. 하지만 내가 필요해.
네.
이 모순. 우리 인간관계에는 이거잖아요. 저 사람이 싫을 수 있지만 또 저 사람이 다른 면을 보고 좋아하는 그 능력이에요.
네.
이 능력을 이때 이제 개발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또래 집단에 가고 학교에 갔을 때 싫은 애들을 완전히 내치지 않고 그런 애들과 같이 놀고.
그래, 가끔 쟤 보면 좋은 것도 있어. 이렇게.
그렇죠.
아, 네.
그러면서 이렇게 동거할 수 있는 그 사회성과 대인관계 능력들을 키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모든 능력이 바로 여기와 관련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 내 위계 질서에서 자신의 위치가 좀 위태로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버지인데 너무나도 권위를 박탈당한 경우라든가, 형이 동생에게 아주 똘똘하고 잘난 동생에게 치이는 경우,
맞아요.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그렇죠. 좀 심각해질 수 있죠.
가족 안에는 이제 질서가 존재합니다.
네. 네.
근데 그 질서는 꼭 가부장적인 것만이 아니다. 이 사랑의 질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형제 간에 이 사랑의 질서가 유지되어야 돼요. 근데
네.
예를 들어서 막내가 장남의 역할을 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장남 불행합니다. 자기 자리를 빼앗겼잖아요.
네.
그럼 막내는 행복하냐 아니라 장남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면 둘은 다 불행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가족 안의 질서를 잡아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딸이 딸의 역할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엄마가 자기 역할을 못하면 딸이 엄마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또 질서가 깨어진 거군요.
네.
또 반면에 아버지가 그 아버지 역할을 못하게 되면 장남이 아버지 역할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또 질서가 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 이런 질서를 회복하는 게 이제 목적이 되죠.
가족이 각자 맡고 있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죠.
예, 네. 질서가 잡혀야 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가족 안에서 일정한 그런 그 위계 질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특히 명심하면 좋을까요?
가족 안에 있는 그 분명한 서로의 자리를 존중하는 거에서 출발이 될 것 같아요. 이제 가족 안에는요, 먼저 들어온 사람 순으로 권위가 세워집니다. 바로 부부죠.
네. 네.
맨 먼저 온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 부부고 얼마 후에는 이제 부모가 됩니다. 아. 이들이 중심이어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이들이 권위를 가져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 권위가 무너지면 사실 질서가 깨어지기 시작을 하죠. 네. 그래서 단단한 부부관계. 여기에서 이제 질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장녀나 장남, 그 다음이 이제 차녀나 차남이 되겠네요.
그렇죠. 엄격하게 또 뭐 첫째, 둘째라고 하지 않더라도 네. 각각의 그 자리를 존중해 주는 거.
잘 됐다. 네. 나는 마지막에 들어왔으니까 놀아야겠네. 네,
움직이는 그 하나의 유기체, 가족이라는 시스템과 그 안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렇다면 가족이라는 하나의 시스템을 원활하게 또 건강하게 굴러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방법을 최강현 교수님의 두 번째 강연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1913년도에 영국에서는요, 네. 그러니까 2차 대전 최악의 화재 사건으로 기록된 서머랜드 호텔 대형 참사가 발생이 됩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타워링이라고 하는 그 재난 영화의 실제 모델이 됩니다.
아, 네.
이 호텔이 화마에 휩싸이게 되었을 때 거기 투숙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비 규환의 네. 현장에 노출됩니다. 서로 탈출하려고 애를 쓰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냥 뭐 친구끼리 비즈니스로 온 수많은 사람들이 투숙을 했겠지만 가족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탈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호텔에 있다는 걸 알고 다시 불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탈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서 탈출을 포기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네. 그래서 심리학자는 이때 이 현상을 보면서 가족 안에는 태초로부터 내려오는 신뢰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가족 안에서 우리는 기꺼이 불이익을 감수합니다. 네.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인 거죠.
네네.
저에게 상담을 하던 한 여성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교수님 정말 외로운 게 뭔지 아세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사랑한 사람과 함께 있는데 이때 있을 때 느끼는 외로움이야말로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아.
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소중한 가족들과 있는데 왜 외로울까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날 이해하려 하지 않고 나의 처지를 공감하려 하지 않을 때
네네.
이때야말로 정말 외로운 거죠.
예. 역시 소통의 문제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이 날 사랑한다는 걸 알 때는 뭐냐면 어떤 이벤트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남편이 기꺼이 나와 수다를 떨 때입니다.
얘기를 해줄 때요.
예, 같이 대화를 나누고 공감을 해줄 때.
네.
예, 반면에 내 말을 귀를 기울여주지 않고 전혀 공감하려 하지 않을 때 그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거의 이해할 수가 없죠. 예. 자, 그래서 부부관계, 특히 가족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소통입니다.
소통.
예. 그래서 여기서 공감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요. 서로의 상한 감정과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감의 다른 말을 저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 정말 좋은 표현인데요. 예. 예. 공감의 다른 말이 사랑이다. 예. 예. 공감해주고,
네.
위로해주고, 알아주고 하는 거.
네. 예. 요즘에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에서 이혼율이 한 3번째가 되거든요.
오, 네. 많이 올라갔네요.
3번째.
네. 정말 이혼율이 높은 나라가 됐습니다. 그렇죠. 안타깝게도. 예. 그 이혼하는 위기에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뭐 고부 갈등, 뭐 성격 차이, 뭐 수많은 문제도 있지만 사실 그 많은 문제의 원인은 바로 소통의 문제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네. 그렇군요.
진짜 이혼한 원인은 바로 그 소통이고 그리고 또 내가 행복을 느끼는 것도 바로 소통이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한솥밥 먹고 사는 부부인데 대화가 안 돼, 말이 안 통해 그렇죠. 이런 거군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부부 간의 문제를 가진 부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소통의 결핍을 의미한다는 거죠.
네.
저는 이제 그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이제 상담사를 하게 되면서
네.
혹시 뭐 그 교수님이 상처를 경험했던 게 뭐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 이제 어쩌면 저희 아버지와의 이야기를 늘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저희 아버지는 이제 가부장적인 분이었고요.
네. 예전에 아버지들이 대부분
그렇죠.
하셨죠.
가부장적이고 네. 무뚝뚝하고 네. 하지만 이제 가장으로서 열심히 하던 그런 네. 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와 사춘기 시절 대화를 한 적이 별로 없어요. 뭐 늘 잔소리 듣거나 혼은 났지만 따뜻한 말을 서로 나눈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힘든 사춘기 시절 보내고 네. 이제 군대를 가서 대학을 들어가서 군대를 가게 될 때 입영 열차를 탔습니다.
아,
슬프죠. 네.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네. 이제 저를 나온 친구들 향해서 손을 들어주고 어머니와 여동생을 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는 여태까지 저의 졸업식, 입학식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네.
근데 그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온 걸 보고 깜짝 놀랐고 또 하나 놀랐던 건 뭐냐면 아버지의 눈에 그 눈물이 촉촉히 맺어 있는 걸 본 거예요. 아버지의 눈물을 본다는 거는 아들로서는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그동안 표현은 네. 안 하셨지만 사랑이 넘치셨던 거군요.
예. 네. 저는 이제 아버지의 눈물을 보고 순간 놀랬고요. 네. 이제 기차가 이제 완전히 출발해서 마지막으로 골괴를 돌려서 아버지를 봤습니다. 이제 기차가 멀어져 가는 걸 본 순간 저희 아버지는 순간 이제 감정을 이기지 못하시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흐느껴 울고 있었어요. 정말 당황스러운 장면이죠. 이런 장면이 올 줄 저는 예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눈물과 흐느낌의 감정을 보면서 저는 그 기차 속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 사춘기 시절 돌아보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생각나요. 네. 저희 오빠 보낼 때 아버지 되게 울었거든요.
그래요?
그때 장면 생각나요.
아, 그렇군요.
굉장히 못됐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아버지 우시더라고요.
가슴이 뭉클해요. 그러니까 표현을 사실을 못하는 표현할 그렇죠. 줄 모르셨던 네. 분들이
방법을 몰랐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사춘기 시절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와서 어깨를 만지면서 광현아 많이 힘들지? 아빠는 널 사랑한다. 그 한마디였으면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제 인생.
아, 뭐 지금도 솔직히. 잘 나가는데 어떻게 더 달라지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 아버지는 말을 못 하셨어요. 그건 애정의 문제가 아니라 소통의 문제거든요.
맞아요.
소통이에요. 오늘날 우리 많은 가정 안에 갈등과 아픔이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거는 애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소통입니다.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되고 어떻게 그것을 감정을 드러내야 될지
네.
우리 너무 미숙하다는 거죠. 근데 저의 경험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많은 가족 안에 저의 어린 시절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맞아요. 예. 애정의 문제가 아니라 소통의 결핍이 문제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은 다른 사람과 공감의 대화를 나눌 때입니다.
공감, 맞아요. 예. 공감의 대화.
눈과 눈이 마주치고요. 그리고 얼굴과 얼굴이 서로를 향할 때 우린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네.
예. 바로 가족들이 날 사랑한다는 걸 알 때는 바로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하는 공감의 대화란 걸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공감의 대화가 너무 부족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늘 그런 말씀들을 하는데요. 정말 교수님 말씀대로 애정의 문제가 아니라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주셨어요. 그 예전에도 이와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군요.
네네.
예. 그 예도 좀 말씀해 주세요.
네네. 그 정민 교수가 쓴 책 있는 소리에는
네.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아주 엄격한 가부장제 사회였던
네.
그 조선시대에서
네.
최고의 혼수품 중에 하나가 책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그것도 소설책이죠.
네. 네.
당시는 이제 소설책을 이제 출판하지 않고 필사를 하게 됩니다.
네.
정민 교수는 자기의 책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한 가문에 전해오는 인경업전이에요. 소설이죠. 자, 이 인경업전에는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요. 한 딸이 이제 시집을 갑니다. 그럼 아주 오랜만에 아우가 시집을 가서 친정에 오게 된 겁니다.
네.
친정에 왔을 때 자기가 예전에 보지 못했던 소설을 보게 됩니다. 인경업전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가져가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필사를 합니다. 그래서 친정집을 떠날 때까지 열심히 필사를 해서 절반을 채운 거예요.
네네.
하지만 이제 다 못 채우고 그걸 놔두고 이제 자기 시댁으로 돌아가야 하게 되죠. 이걸 본 아버지가 안타깝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남은 필사본을 채웁니다.
아하.
아버지가 씁니다. 그리고 안 돼서 이제 또 아우를 시킵니다. 다 시킵니다.
예,
그리고
온 또 가족이.
예, 온 가족이 총 동원된 필사본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네.
맨 마지막에 예, 그 필사본 맨 마지막에 이런 문구를 남기죠. 예, 아비 그리울 때 보아라.
예.
그리고 그 필사본을 딸에게 보냅니다. 그 시집간 딸이 아버지가 보낸 그 소설을 받아들였을 때 네. 그건 소설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버지 따뜻한 마음을 손에 받아드는 거죠.
그렇죠. 네. 어쩌면 영원히 식지 않은 마음의 손난로를 갖게 된 겁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책을 볼 때마다 가족들의 사랑과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되어지죠.
네. 네.
그래서 그 가부장적이었던 그 사회 속에서도 가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딸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었던 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에피소드네요. 그 가족이라는 하나의 시스템을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굴러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런지 최광현 교수님의 두 번째 강연으로 들어봤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 공감해주면서 눈과 눈을 마주보고 이왕이면 좀 손도 따뜻하게 잡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TV에서 보니까요.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부부들 치료할 때도 활용이 되던데요.
그렇죠.
잡고 네. 네.
아주 제일 중요한 거죠.
눈을 보고. 네네.
저도 활용합니다.
아. 네.
눈을 보고 네. 사실 보면 그 부부가 늘 그렇게 살았어도 눈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맞아. 그래서
눈을 본 적도 없고
눈을 보고
대화한 적도 없어요.
그럼 오늘 정말 우리 가정은 소통이 안 된다 하시는 가정들. 굳이 그 최강경 교수님 앞에서 하실 거 없이
그렇죠.
댁에서도 한번 그 식탁에서도
그래,
손을
맞습니다.
잡고 네. 두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아 그동안 너무 수고 많았어 고마워
아 너 정말 좋은 말이죠.
네. 네.
그 말 한마디에 네. 그동안 이 사람에게
쌓였던
감정들
맞아.
다 잊을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께서도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제가 여태껏 안 했는데 부끄러워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잡았으면 저희 엄마랑 아버지랑 손잡았으면
근데 소통이 사실 얼마나 어려우면 왜 그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뭐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소통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맞아요.
아, 그래서 이제 가족이니까 뭐 다 아는데, 우리 마음 아는데, 뭐 굳이 말로 하고 그래. 다 알잖아. 특히 남성분들
그렇죠.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그렇지 않잖아요.
네.
부부 사이라도.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가족은 뭐 다 아는 거 아니냐. 뭐 사랑하면 마음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맞아.
하는데,
네.
그 오래전 에릭 프롬이 네. 사랑의 기술에서 이런 말 합니다. 사랑도 기술이라고 배워야 합니다.
맞아, 네. 맞아.
그래서 이제 표현을 해야 표현 안 하면 여자들 몰라요.
맞습니다.
정말 몰라요.
표현해야 됩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여성들은 커피숍에 왜 갑니까?
수다로
갑니다.
네, 네.
근데 우리 남자들은 커피숍 왜 갈까요?
커피만 먹어.
커피 마시러.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긴 합니다.
아, 밖에서 네. 우리 PD가 빵 터져요, 진짜. 아, 맞아, 맞아, 이러면서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말이에요.
예.
참. 그 책에도 비슷한 사례가 나오는데요. 명절을 맞아서 시댁에 일하러 간 새댁이 시어머니하고 시누이가 자기 흉 보는 걸 들어요. 그리고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돌아오는 길에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남편은 제가 보기에는 이 남편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닌 것 같고요. 라디오 볼륨을 확 높여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네. 싶어요. 아내 입장에서는 정말 어이없죠. 어떻게 남편이 그럴 수가 있을까? 좀 공감해주고 아 섭섭했겠구나 한마디 듣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 순간 남편은 이제 아내가 우니까 당황했고
네.
라디오의 볼륨을 높여서
순간
이제 아내로 하여금 이제 되게 큰 상처를 줍니다.
이거 싫어해요, 교수님?
예, 뭐
어떻게요?
비슷한
어떻게요?
근데 이제 이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문제가 이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네.
뭘 해야 될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남성들이 공감인 겁니다. 아내에게 많이 힘들었지. 우리 집이 좀 그래라고 좀 뭔가 아내를 두둔하거나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할 수 있다는 거죠.
힘들었어. 이러면서 이제 풀리기 시작을
맞아,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냥 네. 라디오 볼륨을 올리면은 이제 끝나는 거죠.
거예요.
대화가
그렇죠.
단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원래 좀 사람이 위로받으면 몽글몽글해지면서 그랬어. 이렇게 다 되거든요.
그러게 말이에요.
맞아, 맞아. 근데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을 잘 하려면 물론 부모의 입장에서 해주고 싶은 말도 많고 요렇게 요렇게 해라고 하시고 싶은 얘기도 많겠지만 먼저 가장 좋은 건 경청이 자녀의
그렇죠.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소통의 출발은 경청입니다.
네.
그러니까 경청이 아닌 소통은 홍보죠. 내 말 이해했어? 엄마는 이걸 원해.
네.
이건 PR입니다. 그게 아니라 경청은 듣는 거죠.
네.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경청과 공감해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3짜리가 이제 시험이 며칠 안 남았는데 네. 학원을 안 간다고 해요. 엄마로서는 이제 하늘이 무너지죠.
예. 왜 안 갈까?
이때 이 엄마는 이제 뭐 당연히 부정적인 말을 하겠죠. 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뭐 화를 내거나.
제정신이냐, 나중에 커서 그렇죠. 뭐가 되려고 그러냐. 내가 예. 너한테 돈을 벌어오라 그래, 뭘 그러냐, 공부만 하면 되는데 왜 안 가냐.
그렇죠. 예. 근데 반면에 이제 공감하는 엄마는 이렇게 했죠. 철수야, 너 많이 힘든 거 안다. 많이 힘들지. 엄마가 알아. 예, 학원 가지 말란 말 안 했어요.
그 말까지만 했는데도 벌써 마음이 많이 풀려요. 네. 그렇죠.
괜찮아요. 갔다 올게요.
그 상대방의 뭐 내용이 중요한 것보다는 네. 그 감정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을
감정.
읽어주는 거.
그렇죠.
그런데요, 사실 그 부모 입장에서는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고 부모 입장에서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 이거 이렇게 해라가 되지 아이의 이야기를 거꾸로 들어준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청소년들 문제가 참 심각한데요. 네. 그 가족 안에 네. 그 아이의 말을 들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서도 아이는 문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 한 명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들어주는 그래 알았어 그랬구나 이거 할 수 있는 한 명만 있어도 이 아이는 그토록 폭풍우 같은 사춘기를 보내지 않습니다.
사실 나는 어땠는지 생각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아이에게 잘해줬는데 뭐가 문제였지?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그냥 잔소리나 이렇게 통고하는 형식의 대화가 아니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만나고 있는 가족의 두 얼굴, 가족의 발견, 가정의 달 5월에 우리 가족과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책들이에요. 이 책 직접 읽고 싶은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지금 드리는 퀴즈를 잘 듣고 참여해 주시면은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릴게요.
이것은 혈연, 인연, 입양으로 연결된 사람들로 사회의 가장 작은 기관입니다. 전통적으로 출산과 양육, 교육, 휴식과 오락, 경제적 기능 등을 담당했지만 사회가 변하면서 그 기능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 형태도 대뿅뿅, 핵뿅뿅, 입양뿅뿅, 한부모뿅뿅, 조손뿅뿅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지금의 나를 만드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선후배, 2번 직장 동료, 3번 가족.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정답과 함께 듣고 싶은 곡이나 만나고 싶은 책도 함께 보내주십시오. 추첨을 통해서 출판사 부키에서 나온 가족의 두 얼굴, 가족의 발견 두 권 또는 돋보기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이번에도 최강현 교수님의 신청곡인데요. 최백호의 노래입니다. 부산에 가면. 부산에 가면 최백호의 노래 최강현 교수님의 신청곡 함께 들어봤어요. 토요 이문학 콘서트 최강현 교수와 함께 내 곁의 가족을 좀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족 문제와 관련해서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을 소개하고 최 교수님께 조언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사연이 도착했는지 정민 씨가 소개해 주십시오.
올해 중2가 된 아들이 두 달 전에 학원을 그만 다니겠다고 하더군요. 이유를 물었더니 그냥 쉬고 싶다고 했습니다. 걱정은 됐지만 평소 자기 주장을 크게 하지 않는 아이라서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곧 다니던 학원을 그만두었는데 그때부터 아들은 집에 오면 방에서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만 합니다. 속은 터졌지만 곧 제자리를 찾겠지 싶어서 하루하루 지켜봤어요. 그런데 지난 시험에서 성적이 10등이나 뚝 떨어진 거예요. 아니 그 성적을 받고도 태평한 아들 녀석을 보고 있자니 열불이 나더라고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아이를 붙잡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정수야, 4년 후면 대학 갈 텐데 너 이럴 시간이 어딨어. 정신 안 차리면 엄마처럼 후회해. 엄마가 좋은 대학만 나왔어봐. 나도 커리어 우먼처럼 멋지게 살 텐데. 응? 난 늦었지만 넌 뭐든지 될 수 있잖아. 어? 이제 놀 만큼 놀았으니까 슬슬 다시 공부 시작하자. 어? 하지만 아들은 전혀 나아지질 않고 점점 더 게임에 빠져드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도 빈둥거리는 아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아이고 저 아이의 인생이 잘못되는 건 아닌지 걱정되고 답답합니다.
네, 이 사연은 사실은 이제 그 학원을 안 가겠다고 하면서 성적이 떨어지는 문제, 그리고 또 그러고 나서의, 생활을 좀 이렇게 컨트롤이 잘 되면 상관없습니다만 게임에 빠져드는 문제까지 간단치 않은 문제인데요.
아, 그렇죠.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많은 이제 그 문의가 옵니다.
네. 네.
일단 보면 중2가 아이가 이제 나름대로 그동안 잘 학원을 다니고 공부를 했잖아요.
네.
갑자기 이제 그만둔다고 하고 그리고 집에 틀려 맡겨서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PC방을 가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단은 이 아이가 뭔가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뭔지를 좀 탐색이 필요하죠. 사실 네. 이제 특히 또래 집단이라든가,
네.
아니면 친구들과의 관계라든가, 특히 요즘 또 왕따란 문제라든가,
네.
또 이런 이제 그 또래 집단에서 어떤 그 위기의 문제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별다른 탈은 없는지 좀 들여다봐야
그렇죠.
되겠군요.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네. 있고요. 근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은 아이들이 그 스트레스를 푸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게임입니다.
아.
예. 더군다나 또 이런 또 관계에서 상처받은 아이들이 네. 게임으로 달아납니다.
그런데요, 교수님, 어지간히 그냥 게임을 하는 거는 허용이 된다 쳐도
그렇죠.
요즘은 정말 심각한 수준의 네. 게임 중독도
그렇죠.
많잖아요.
이제 아이들이 또 이제 조절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그냥 어떤 통제하지 않으면 그냥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게임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결국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싸우고 갈등하게 되는데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먼저 얘가 지금 최근에 학교나 학원에서
네.
대인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좀 알아보는 것도 어떤가 싶습니다.
우선은 그걸 해야 되겠고.
네, 먼저 좀 조심스럽게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대화를 한번 시도해보세요.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를. 그래서 그 비난을 깔고 너 이제 게임 그만해. 이제 엄마 이제 못 참아를 전제하고 시작하기보다는
네.
한번 이야기를 듣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든 간에 한번 너의 생각은 뭐니? 얘도 지금 고민이 얘는 게임하면서 편하지 않아요. 엄청 불안해요 지금.
맞아요.
불안에
네.
떨면서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왜 불안에 떨면서 게임할 수 없는지를 속 마음을 이야기하게끔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건 경청이죠. 자 그러면서 뭔가 아이의 문제에 접촉점을 맞출 수 있는 지점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야말로 대화의 기술이 필요할
맞아요.
것 같아요.
예. 민감한 시기잖아요. 중2면.
그렇죠.
친구들
네.
정말 요즘 보니까 저 좀 일찍 결혼한 친구들은 중1, 중2 아들 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굉장히 날카로워서 뭐라고 한마디 하면 굉장히 쏘아서 무서워서 얘기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한번 엄마가 대화를 시도하려는 자세를 조금 한번 낮춰보는 것도 방법을 바꿔보는 것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아, 참 그 자녀를 양육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 사연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에게 그 속마음을 좀 경청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까지 만나봤어요. 이야기를 쭉 들을수록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부부 관계가 기본이 된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어린 자녀를 잘 들여다봐야 되겠구나.
맞아요.
또 공감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살면서 의도하지 않게 가족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받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럴 때 그 상처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할까요?
예,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 새 눈으로 봐라.
새의 네. 눈으로 봐라.
그렇죠.
이렇게 날아다니는 네. 새요.
그렇죠. 사실 이제 우리가 문제 속에 있으면
네.
그냥 그 갈등과 그 감정에 뒤엉켜서
네, 네.
사실 객관적으로 못 봅니다.
맞아.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감정에 뒤엉켜서 그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죠.
네. 한 발짝 좀 떨어져서
그렇죠.
봐라.
네. 새거 뭘 쉽게 말해서 한 발짝 떨어뜨려서
네.
보란 말과 연결됩니다.
네,
그래서
네.
새란 건 뭡니까? 하늘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밑에서 아둥바둥이 아니라 위에서 보게 되어지면 전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정말 이해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 좀 전체를 보면
네.
이 사람이 살았던 인생까지 보게 되어지면 이해할 수 있는 점을 찾을 수 있거든요.
너무 네. 그 중심에서 서서 보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정미 씨 가족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이 시간 어떠셨어요?
사실 제가 오늘 방송하러 오기 전에 계속 운전하면서 부모님이랑 엄청 엄마랑 특히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엄마가 아버지랑 무슨 일이 생기시면 다다다다다 전화해서 저한테 약간 좀 하소연하고 하는 스타일이셔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교수님한테 따로 질문도 많이 해야지 읽었던 것 내용 중에서 막 되게 많으니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일단 그 얘기를 전화를 받는 순간 조금 승질이 나 있었던 제 자신이 너무 죄송하고 아, 엄마 또 아빠 얘기하려고 전화했구나. 아빠는 나쁜 사람이야. 막 이렇게 혼자 생각했었던 것들이 정말 무 죄송하고 아까 전에 군대 갔었을 때 우셨다는 얘기를 듣고 아 맞아. 아빠는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었어. 이런 생각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네요.
네. 예. 단지 표현이 잘 안 되실 뿐이지.
책에 보니까 좋은 말씀 참 많잖아요. 예, 특히 노자의 이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힘들이지 말고 행하라. 힘들이지 말고 일하라. 작은 것을 크게 생각하고 적은 것을 많다고 생각해라. 일이 아직 쉬울 때 어려움에 직면해라. 작은 행동을 연속으로 해서 큰 과업을 수행하라. 가족의 변화도 이렇게 천천히 사소한 것에서 시작하면 큰 과업을 엄마 아빠의 부부싸움을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생각이 듭니다.
가족의 문제는 언제나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네. 작은 것에서 시작하죠.
네. 가족은 때로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벗어나고 싶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마지막 안식처이자 피난처인 것이다. 책에 나오는 이 구절이 가슴에 와닿는 오늘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최광현 교수님 모시고 가족에 대해서, 가족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가족치료 전문가로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꼭 이 한 말씀은 들려주고 싶다 하시는 거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오늘 여러 말씀을 드렸고 그중에 소통과 공감이나 나눠 좀 더 많이 했습니다.
네.
사랑의 다른 말이 있습니다. 공감입니다. 네. 여러분의 가족 안에 그 공감의 그 사랑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공감합니다.
오늘 정말 꼭 자녀와 내지는 부부가 손잡고 눈을 바라보며 공감하는 소통의 시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인사드리기 전에 퀴즈 정답 정민 씨가 알려주셔야죠.
네. 혈연이나 인연, 입양으로 만들어진 사회의 가장 작은 집합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가족이었습니다.
당첨자는 방송 후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 나와주신 최광현 교수님 그리고 남정민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나를 설레게 한 유럽 미술관 산책의 최상훈 작가와 유럽 곳곳을 빛내는 불멸의 명화들 만나러 떠나보겠습니다. 언제나처럼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5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 우면동 EBS 방송센터에서 공개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경희대 이태광 교수와 조승현 작가 그리고 초대 가수의 라이브 무대로 만나보는 특별한 시간 마련해 드릴 거예요. 방청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토요 이문화 콘서트는 팟캐스트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고요. 인스타그램에서는 EBS H 콘서트를 팔로잉하시면 저희 소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끝으로 H.O.T의 빛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토요 이문화 콘서트 구영이었습니다.